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9일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6일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부터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그 성격,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에 저희가 이 녹음 방송을 하는 17일 현재 계속해서 그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특히 16일 발사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했죠. 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대체로 세 가지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그런 지적이고요. 또 중요하게 전략 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6일 발사한 ICBM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이 ICBM 발사에 대해서 북한은 연합훈련을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군사적 위협이자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무력 충돌 우려를 인식시키며 언제든지 압도적인 공세 조치로 대응해 나가려는 행동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ICBM을 발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아울러서 북한은 이번에 이 같은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 주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최 기자가 그러면 이제 어떤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는지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북한이 9일부터 그 네 차례 이틀 간격으로 이제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 남포 근처 그 태성호 인근에서 단거리 지대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상당히 낮은 궤적으로 비행을 했다, 이렇게 그 한국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12일 새벽 함경도 그 신포 근처에서 잠수함에서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그 쏜 그 순항 미사일 두 발이 1,5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발표를 했고요. 북한이 그 순항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은 1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이날 오전 그 7시 그 41분부터 한경남도 장현 근처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은 약 620km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 한국군 당국은 이것이 그 북한이 그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어서 그 16일 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ICBM은 그 평양 근처 그 순안 인근에서 그 발사가 됐는데요. 화성 17형을 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것을 그 고각 발사했는데 미사일은 고도 한 6,000km로 올라가서 70분간 비행을 했고 동쪽으로 약 550km를 떨어져서 동해에 낙하했습니다.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다양한 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지대지 또 순항 미사일 ICBM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미사일을 쐈고 발사 장소를 굉장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아마 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정찰 능력을 그 테스트해 보거나 기만하려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 그 군 당국이 아마 대부분 그 이 같은 발사 전에 보면은 정찰기가 날랐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그 미국의 군 당국이 대부분 이런 그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정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쐈다. 이것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발사의 수단을 점점 더 다양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이제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쏜 적이 있고요.
예.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적도 있고 또 철로에서 쐈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말하자면 발사 장소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잠수함에서 쏜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말하자면 이 발사 원점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방어 자체도 또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울러서 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수중 전략 무기를 또 하나 추가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 능력이 확대되고 강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가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남한 전역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발사 말하는 역량이 다원화되고 또 확장되고 있는 것은 이 미국과 한국에도 말하자면 새로운 도전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북한의 잠수함 순항 미사일 발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잠수함 순항 미사일 발사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North Koreans first tested a submarine launched missile capability in 2016.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시험했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조치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북한의 잠수함 순항 미사일 발사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그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그 한국과 미국을 그 위협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를 했지만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인공위성 또 정찰기 이런 것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을 그 위치 이동 경로 이런 것을 사실 대부분 그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수함의 경우는 얘가 틀린데요. 잠수함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무기를 순항 미사일을 갖고 그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이것을 탐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은 상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큰 위협이 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그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실전 배치된 게 아니고 초보적 단계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덧붙일 것은 그동안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여러 번 밝혔지만 그동안에 북한이 얘기한 것은 주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에서 북극성 미사일 같은 커다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런 그 준비를 했고 그걸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발사한 것은 그 북극성 같은 큰 미사일이 아니라 작은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그 잠수하면서 발사하려고 하다가 뭔가 기술적인 이유든 뭐 어떤 이유든 그것이 그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선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은 16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바로 이 ICBM 한 발을 쐈는데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시위를 한 것일까요?
예,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이 북한이 이 ICBM을 발사한 시각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한 2시간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또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협력에 대한 경고나 불만의 의미도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 기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 방패,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이니까요. 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번 발사에 대해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이번 발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갈까요? 거기에 제기를 하는지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북한이 그 ICBM을 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안보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을 그 기존의 그 결의안의 근거에서 추가 제재하는 이런 방안을 그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 크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이 그 ICBM을 쐈을 때 미국이 이 문제를 그 유엔 안보리에 제기를 했는데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것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야말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ICBM 미사일 발사를 그야말로 묵인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명분상이라도 아마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것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북한 언론을 보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검열 사격, 교육 사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이다. 뭐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전 배치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미사일이 전력화 단계에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실전 배치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전력화 단계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과 한국이 훈련하는 기간에도 자신들도 군사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과시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안보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또 군 내부의 심리적 이탈 등을 차단하는 그런 대내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무력 위협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중국이 뭐 외교적으로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미국과 북한이 모두 그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런 말은 별로 안 하고 미국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그 ICBM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군사훈련 때문이고 또 호주의 그 핵잠수함 이런 것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중국은 완전히 이제 북한 편을 들었고 이런 중국의 두둔에 힘입어서 북한이 맘 놓고 미사일, ICBM 이런 것을 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6일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방금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말 들어봤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12년 만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잘 풀릴 가능성은 보이는 겁니까?
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이고요.
예.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셔틀 외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수도 서울과 도쿄를 번갈아 오가면서 정상회담을 갖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전부 다 한일 관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돼 왔고 특히 그 관계 개선에 큰 말하자면 장벽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자체가 과거사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본 기업들에 의한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나름의 해법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망들이 있지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또 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방일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걸음이 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앞서 말씀드린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것 외에도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그동안에 규제가 돼 있었는데요. 네. 이것이 해제됐고요. 대신에 한국은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던 일본을 제소했던 것을 취하했고요. 또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정상화했고 또 그 밖에 경제나 안보, 첨단 과학, 금융, 외환, 문화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한국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일 관계에 그동안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쟁점이었던 일제하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일본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한국 기업 피해자인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내고 또 피해자들 실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하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굴종 외교다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야권은 외교 참사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일 관계가 그 양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 내 반발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수습해 나가느냐 여기에 크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 상당히 분주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그 일들이 있었는지 최 기자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그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가 16일 날부터 그 1박 2일 그 도쿄를 방문을 했는데요.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윤 대통령은 16일 그 도쿄에 도착을 해서 제1 한인들과 오찬을 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고요. 이날 오후 도쿄의 그 일본 총리 공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소인수회의 확대 회담을 그 잇따라 갔고요. 이어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그 환영 만찬을 그 오후에 가졌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만찬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1차로 그 도쿄 긴자에 있는 그 전통 일식집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스키야키 요리를 그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차로 또 다른 그 정통 식당 128년이 묵은 경양식집이라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동을 해서 오므라이스와 돈가스를 먹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윤 대통령이 과거 그 오므라이스 이걸 좋아했다는 얘기를 해서 일본이 한 번 더 이 요리집으로 모셨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당일 그 이튿날인 17일이죠. 도쿄에 그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한국 일한 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났고요. 이어서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그 환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도쿄에 있는 게이단연 회관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그 오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을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 특히 그 청소년 협력과 교류를 주제로 강연을 했고요. 17일 날 오후 7시 50분께 다시 전용기 편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네. 앞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뭐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측에서는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한데요. 기시다 총리는 영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언급하는 선에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왜 이 선에서 지금 지나가게 된 것인지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사실 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1998년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선언을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의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표현을 담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역대 내각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의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말하자면 참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일본 정부가 이 과거사 문제, 특히 구체적으로는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언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라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사실 일본 정부는 최근에 보면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이것이 그런 일이 없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한국의 언론들에 따르면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 외교당국이 일본 측에 기시다 총리가 앞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나왔었던 반성과 사죄, 이것을 한번 다시 되풀이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것을 다시 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쓰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그 과거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실제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 내 그 말하자면 불만과 또 엇갈린 관측 이것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이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3자 변제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재단이 내는 돈을 받는 것,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과거 그 한국이 그 1965년 그 한국과 일본이 그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그 협정을 맺으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한국과 한국의 국가와 국민들의 청구권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이 같은 일본에게 대해서 이 같은 배상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마련한 한국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한국의 포항제철 같은 기업이 돈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배상금을 준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아닌 제3자가 그 배상을 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3자 변제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의 그 과거 그 전범 기업으로 알려졌던 그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이런 예. 기업들도 좀 그 한국 재단에 돈을 내서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변제 방안이 그 성공을 하려면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들이 돈을 내서 좀 희생자들, 피해자들한테 그 배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 측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언급 행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3자 변제 방안이 살아나느냐 안 하느냐는 일본 측에 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재판을 청구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에 생존자가 3명이 있는데 이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예, 지금 이 세 분의 생존자들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기업에 참여 없는 3자 변제안을 반대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양금덕 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면서 굉장히 연로한 분들인데요. 그러나 그 배상을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의 네. 생존 시에 배상을 받게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한 명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니까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네. 이것 또한 일종의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제 협력은 잘 풀려갈 전망이 보입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보다는 한결 그 경제 협력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일본이 그 한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출 규제 일종의 그 제재 조치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하면서 이것을 푼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한국과 일본의 그 요번에 그 많은 그 경제 협력 관련해서 경제 관료 기업인들이 도쿄에 가서 다시 그 대화를 재개하고 협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과거보다는 한결 그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긴밀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환영 일색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정말 그 뭐 훌륭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반기고 있고 뭐 의회 지도자들도 반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미국이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 것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관계 정상화를 그동안 계속해서 희망해 왔습니다. 이런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고 그래서 바로 최근에 이번 달 초에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크게 환영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하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을 보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양자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비 조정관은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억지력과 평화 증진을 위한 양자 간 국방 및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해서 미국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그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화돼서 미국과 함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동맹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개선은 미국의 이런 오랜 희망을 부응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그 3자 변제안 여기에 일본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 등에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 개선이 잘 돼갈 건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을 텐데요. 앞으로 관계가 미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최 기자가 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 한국, 일본을 잇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과 한국 관계도 좋았고 미국과 일본 관계도 좋았는데 한국, 일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결단을 내려서 해법을 마련하고 또 12년 만에 이번에 도쿄를 가서 그 정상회담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결 그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미국이 바라던 미국, 한국, 일본을 엇는 일종의 그 삼각동맹 이런 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동북아 정책을 수행하기도 좋고 또 미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소식과 함께 미국이 이를 강력 규탄했다는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